사도행전 29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21번째.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베드로의 사역의 성공. 9장 끝에서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도록 길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9장 31절은 베드로의 사역의 성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건축되어 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아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들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세 도에서 강하게 세워졌음을 봅니다. 이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사역이 유대 땅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영토는 유대뿐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 있는 지역도 포함합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땅이라 불리운 영토가 교회들로 가득 찼습니다. 32절부터 43절까지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에 의해 로마 정부의 강한 중심지인 가이사랴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이사랴에는 고넬료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기 위한 주님의 준비를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왕국 열쇠들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는 이 열쇠들 중 처음 것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10장에서 베드로는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감. 10장 1절과 2절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대라는 말은 고대 로마 군단에 속한 10개 사단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그것은 60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7장 2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는 에디오피아인 내시같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10장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주께서 그분의 복음 전도 역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은 또 다른 순수한 이방인, 곧 유럽에 있는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사람에게 도달하셨습니다. 이같이 복음의 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졌습니다. 유대인의 배경과 관습을 가진 유대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이었는데, 이는 마치 8장 26절에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인을 접근하는 빌립의 경우에서 천사가 참여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에서 모두 그 영께서 빌립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세계 정세에 대해 주권적이십니다. 10장에서 발생한 일은 분명 주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요충지인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고넬료는 이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와 및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했습니다. 심지어 10장 7절은 한 경건한 군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경건한 분위기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방 세계에 이르는 길을 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한 천사의 이상. 3절과 4절은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타락한 인류 중 한 명이므로 다른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며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열납하셨고 반면에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을 근거로 그가 후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점에서 그분의 미리하심에 따라 그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10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그 경우에서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경우에서 천사는 이 경우들이 특별한 것임을 지적해 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방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경우이므로 천사가 관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에서나 고넬료와 그 가족의 경우에서나 천사가 복음 전파의 위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주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인간만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특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고넬료의 이상 이후에 베드로의 이상이 나옵니다. 9절은 이튿날 그들이 여행하여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이 제6시더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이상을 받았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이상을 받았는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움직이심이 수행되었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협력하는 수단으로 필요합니다. 10장은 기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합니다. 먼저 고넬료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들은 주님이 이방인을 위한 문을 여시기 위해 들어오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인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이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장에 기록된 이상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은 바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모두는 기도 생활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은 늘 주님의 움직이심을 위한 길을 예비하며 그분이 확장되기 위한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주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바는 주께서 오직 기도 생활, 곧 기도 중에 그분을 접촉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그들이 기도를 위해 어떤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다는 것, 즉 그들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3절은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9절은 베드로가 제6시, 즉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들은 기도 생활을 했고 심지어 예정된 시간에 기도했음을 봅니다. 만일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그처럼 정해진 시간에 따른 기도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회복이 확장되는 길을 여는데 그분에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큰 보자기의 이상. 10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그들이 준비할 동안 황홀경이 그에게 임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배고픔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배고픔을 채우십니다. 먹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흔히 맛보다로 번역됩니다. 황홀경 중에서 황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엑스타시스로서 어떤 장소에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꿈을 꾸지만 잠이 들지 않은 채로 제정신이 아니다가 다시 제 의식을 갖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3절, 17절, 19절처럼 사람의 눈에 뚜렷한 대상물이 보이는 이상 혹은 환상과는 다릅니다. 이 황홀경 안에서 베드로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확장. 이 황홀경, 곧 이 엑스타시스 안에서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드리웠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땅 위에서 주님의 복음 전도의 움직임이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그분의 행정 아래 있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 땅 위에서 하늘에 속한 위임을 수행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 11절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그릇은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이 거하는 땅 사방에 퍼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12절에 언급된 네 발 가진 짐승들, 파충류, 조류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13절은 또 음성이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에서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속되고 더러운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따른 것입니다. 할례, 안식일 준수, 특정한 음식, 즉 규정식은 모세 율법에 따른 세 가지 강한 규례들로서 더럽다고 여겨진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구분되고 구별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모든 성경적 규례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15절은 또 두 번째 음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여기지 말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를 통해 깨끗게 하신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전환. 10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중요한 하나의 문제, 시대의 전환의 필요성을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그림자와 예표와 예언의 시대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전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삼위일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신 분은 단지 아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그 영을 통한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이란 그분 자신을 그분이 택한 사람들 속으로 분배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분 자신의 완전한 표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이 인성과 철저하게 연합되심으로 그분과 그분이 택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삼일성 안에서 오셨으므로 시대적인 전환이 생긴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 전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대교는 이 전환의 최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교와 주 예수님 사이에 다툼과 대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환을 계시하기 위해, 즉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 변화를 저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시작된 이 다툼은 사도행전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같이 주님이 택한 그런 이들조차도 절대적이고 철저한 전환의 필요성에 관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의 이상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 시간을 준수하는데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을 때 이것은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대교적 배경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더러운 것들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 속으로 넣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큰 그릇 속에 담긴 더러운 것들을 먹기를 거절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여 그들과 하나 되고픈 마음이 전혀 없음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 되려는 유대인은 누구나 더러운 것들을 먹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분하고 구별짓는 세 가지 주요 규례들은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특별한 음식, 곧 규정식입니다. 이 규례들에 관해서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매우 엄격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따르면 이러한 율법의 규례들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분은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특별한 규정식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런 규례들을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시험받음. 10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시험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에 황홀경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엑스타시스, 곧 황홀경 안에 있었다는 것, 즉 그가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그가 이 황홀경, 엑스타시스 안에 있을 때 이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위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를 보았는데 이 그릇 안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의 파충류들과 하늘의 조류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이상에 크게 놀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의 큰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주여, 저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은 어느 것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거룩해 된 것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그와 함께 그분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가리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그 이상이 세 번 일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가니라. 베드로처럼 오늘날 우리도 전환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여전히 종교적인 전통에 영향 아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영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감. 17절부터 33절까지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은 베드로가 그 이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영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낸 것이 심지어 그의 회심 이전에도 그를 통한 그 영의 움직이심이요 행동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8장 29절에서 그 영은 빌립에게 말씀하셨고 여기 10장 19절에서도 그 영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및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두 경우에서 모두 먼저 천사가 말했고 그 다음에 그 영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묵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고 유빠의 몇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 전략상 중요한 경우에서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 안에서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행했는데 이는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고 복음 전파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그 형제들로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장 24절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가 말할 바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봅니다. 이를 위해서 고넬료는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복음 전파를 위한 훌륭한 본이 있습니다. 이 본에 따라 우리는 가정들을 열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10장 28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은 그가 결국 황홀경 속에서 본 이상의 의미, 즉 큰 보자기 안의 짐승들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했음을 가리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봅시다.